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수를 갚는 것에 대해서, 복수에 대한 예수님의 재해석을 말씀해 주시고, 생명의 삶처럼 복수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약에 쓰여있던 그 말씀이 아닌 예수님이 다시 이 구약의 말씀을 재해석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복수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봐야 되는 이 부분은 사실 이 본문만 보고는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사실 13일 마태복음 5장 20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시는, 완성하시려고 완성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의는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추구하고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로 만들어지는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입니다. 인간의 공로를 말하는 것이 의입니다. 나의 의를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는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주신 그러한 의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의가 아닙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값없이 주어진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훨씬 나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서기관의 의는 무엇이에요? 물론 자기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를 말하고 있지만 서기관의 의라는 것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표면적인 의입니다. 행위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향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으로만 드러나고 겉모습으로만 겉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행위적인, 외식적인,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면은 내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지 않아도 겉으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외향적으로 사람들을 보기에 내가 하는 그런 어떤 외적인 모습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 모습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은 믿는 자들이 값없이, 믿음을 값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의 의는, 우리들의 의로 되어지는 삶은 그런 겉으로 보여지고 외향적으로 형식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의롭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훨씬 나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살아가는 자들, 겉으로 표면적으로 외향적으로 정말 형식적인 삶만 변화, 형식적인 삶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자의 삶은 여기 나와 있는 본문에서 나와 있는 모든 것입니다. 원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 제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 우리가 이전에도 봤죠? 맹세하는 것, 이혼에 대한 것, 간음하는 것, 모든 것이 다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냥 율법을 표면적으로 지키는 정도로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뭘 말씀하고 있어요? 복수에 대해서. 복수도 겉으로만 내가 복수를 갚지 않는다,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리라 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복수를 어떻게 보면 예수 하나님이 허용하지도 않았는데도 이 사람들은 복수를 해도 괜찮다고 자기 정당화를 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눈은 내 눈을 뺐으면 너도 나도 너의 눈을 뺏어야 된다. 내 눈이 상했으면 나도 너의 눈을 상하게 해야 된다. 내 이가 상했으면 너의 이도 상하게 해야 된다. 내 이가 뽑혔으면 너의 이도 뽑아야 된다. 똑같이 나에게 가해한 대로 그대로 나도 상대방에게 가해할 수 있다는 그런 정당화 논리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상대방에 대한 그런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들을 안 갚음을 갚아주고 그 다음에 원수를 갚을 수 있다고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를 할 수 있는 구절의 말씀으로 근거 삼았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악한 자들의 잘못한 자들에 대해서 그 잘못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국 사람들이 원수를 갚고 그다음 복수를 정당하는 그런 구절로 잘못 악용되어졌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그것이 본래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던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히려 자기에게 가해를 준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해한 자에게 똑같이 나도 가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악한 자에게 똑같이 나도 악으로 대적하지 말라는 거죠.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말씀이 거기에 본문에는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가해하는 사람은 이웃이 아닙니다. 악한 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고자 하는 이 악한 자, 우리에게 상해하고 가해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누구든지 너희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된다.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까지도 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세상의 논리와 방식에와는 전혀 다른 그런 삶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 가해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아야 될 대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값없다 칭함을 받는 그 믿는 자들의 의가 어떤 것을 그들도 알아야 될 구원의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밖에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모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의 의의를 생각하고 나름대로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과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의를 안 자답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행해야 될 그 모습은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또한 우리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지는 이 대속의 공로와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들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보여주는 그러한 본보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손해를 받고 어떻게 보면 미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왜 이렇게 내가 희생하면서 손해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악한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긍휼과 의로 인해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없었더라면 우리도 그런 악한 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를 그런 은혜 그런 사랑을 받았기에 그런 사랑과 은혜를 우리도 전해야 되는 자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손해받고 왜 이렇게 희생하며 살아가는지 억울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의 구원 때문에 바로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받은 사랑을 다시 그들에게도 되돌려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에서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는 없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오히려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지 원수를 갚으라는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도 이것은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의 어떤 전통 트레디션을 가미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거기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은 거예요. 내 원수를 미워해도 좋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말을 가미시킨 거죠. 그러나 성경은 레위기서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꾸준히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어떤 구분을 짓고 이 리미트를 제한시킨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대상에서 사람을 제한시킨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에게 가해줬고 좀 전에 우리가 봤죠? 가해주고 상해를 줬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힘든 관계 속에서 나에게 가해했던 사람들 이 원수들을 사랑할 수가 없다. 속에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수만큼은 사랑할 수 없다. 박해하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대상을 항상 정해놓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 원수의 이 사랑의 대상이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으로 규정되고 구분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 사랑의 대상에서 배제시켜버렸던 그 원수까지라도 내가 용납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힘들어요. 그 사람들한테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박해하는 자를 나에게 힘들게 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박해하는 자, 나에게 힘들게 하는 자, 고통을 안겨주는 자에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바라보고 그 사람 온전히 수용할 수 없는 자들까지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그 사람은 그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십니다. 그 사람이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사랑하라는 말이 더 타당한 말씀이 있겠지만은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박해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받아줄 수 있고 그 영혼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받고 받아주고 수용하고 또한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받아주기 힘든 사람을 위해서 첫 번째 내가 막 기도해 사랑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 영혼을 생각하고 품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그 영혼 한 명 한 명을 놓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바운더리나 리미스를 정하고 한계를 정하고 나는 이 사람을 수용하고 이 사람을 받아들이고 내가 사랑할 수 있지만 이 사람만큼은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어떠한 제한을 구분을 짓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뜻이면 제가 그 사람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요, 사실 원수 사랑뿐만 아니라 죄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가 기도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적인 무조건 사랑인데 이것은 나의 힘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기독교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갈 수 있는 사랑이다. 먼저 4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되린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누가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하냐면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고 화목해하는 관계에 들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 만약에 구분지어서 어떤 제한을 두고 사람을 구분지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골라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세리도 하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 사랑이 무엇입니까? 40절, 47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남보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다. 결국 세리와 이방인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과 세리의 사랑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리와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사랑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버린 사람, 배제시켜버린 사람,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정말로 인간의 부류의 이하의 사람들이. 세리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이 탁스죠. 세금을 뒤에서 강제로 징용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되었냐면 인간 취급도 당하지 않은, 인간의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이 세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개로 취급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멸시천대하는 저 사람들과 같은 그들과 같은 사랑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 세리도 이같이는 다 한다. 너희들이 멸시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 정도 수준의 사랑은 다 하고 있다. 누구든지 다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리와 이방인의 사랑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누구든지 하는 사랑, 골라 사랑하는, 구분지어서 하는 사랑, 그 정도의 사랑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랑을 너희들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가지 여기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골라 사랑을 우리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이 사랑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태와 방법, 모든 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패런의 라이프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리와 이방인의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믿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세리와 이방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와 똑같은 그런 삶의 방식과 그들의 모습을 똑같이 우리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겉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어떤 의로운 모습, 어떤 바른 모습을 보여주지만 본질적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세리와 바리새인의 의가 아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로 받은,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그 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녀인가? 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리와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함은 완전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perfect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라. 우리는 사실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항상 완전한 자와 같이 되라, 온전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같이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그런 성숙한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그런 삶을 이루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